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존전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듣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또 삶의 능력이 되며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다 똑같은 대답을 과연 할까? 아마 나름대로 각각 얘기하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 어떤 질의 응답을 훈련받는다 그래요. 이런 질문할 땐 이런 대답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은 대답을 하도록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그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또 나름대로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참 여러 가지 얘기를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도 다른 답을 얘기하는 거를 우리는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정말 진짜가 뭔가?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 하시나?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참이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대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배운다면은 다른 말을 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주님, 한 성령님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오는 동안에요.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슨 게임할 때 이쪽에서 뭔가를 보고 또 듣고 그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그다음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한열 사람 지나다 보면은 저쪽에 가서는 다른 게 나오는 게참 많잖아요. 그열 사람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정말 많은 시대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많은 소위 말씀이라 그럴까, 교리라 그럴까, 그러한 그 답들이 우리에게 정말 홍수같이 쏟아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이어져 온그 답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밖에 알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라면 지금도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님 당시 때나 사도들 때나 또 지금 2000년 지난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편지지만은 거길 보면 너희들은 낮에 속한 자고 빛의 자녀들이니까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니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의 너희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꼭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백성, 선민이라고 스스로 믿고 자긍해 오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육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히고 그리고 함께 장사되어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낳아주신, 그러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주신 완전히 새 피조물 된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너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데살로니카에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우리가 거듭난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우리들도 바로 너희, 지금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그 형제에 해당하는 거고, 너희는 하는 그 너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라. 낮의 아들들이라.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한국 사람이요? 여자요? 누구 엄마요? 누구 부인이요? 뭐, 누구 딸이요? 뭐, 또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에 있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에 있고, 나는 이런 경력을 가졌고, 나는 이런 이력을 가졌고, 뭐, 자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여기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할 때에 형제들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그러한 관계 속에서 그냥 너희들이 내 형제야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 그러기 때문에 빛에 속한 자예요, 빛의 자녀요, 그리고 낮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정체성이라든지 우리의 자존감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특히 내적 치유를 하고 정말 우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제대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정체성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보다 귀히 여기신다. 내 눈에 너는 너무나 귀하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잣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열등감 있고 뭔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포장해서, 그거를 치장해서 남한테 더잘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남이 나를 인정해주나 칭찬해주나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남이 많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뭔가 자존감을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옆에서 너는 안 돼, 너왜 그래, 넌 못났어 하면 계속 위축됩니다. 정말 한 사람 그냥 끌어내리고 쓰러뜨리고 그냥 못난이 만들어서 그 인격적으로 짓밟아 버리는 건 너무나 간단해요. 말로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그래요. 너는 뭘 잘한다라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잘한 아이는 내가 뭐를 잘하는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세상에서는 서로가 비교 경쟁해서 잘한다 잘한다 하는 사람은 다 잘한다 잘한다 해서 으쓱하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뭔가 된것 같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너는 왜 그래, 너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또그 뭔가 지청구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격려를 받고 더 잘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그래 못해, 나는 왜 이렇지, 그런 거를 계속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칭찬을 자꾸 해주라, 애들을 키울 때. 그리고 뭐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육을 칭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하시는 거는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뭐할수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로서 그분이 그렇게 빚으시고, 그렇게 낳으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심히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좋게 여기신 것이 뭐냐 하면은 소위 말하면 미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서도 무섭게도 느끼고 징그럽게도 느끼고 싫게도 느끼고 하는 반응이 우리 나름대로 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저건 저런 색깔을 하지? 왜 저건 저렇게 생겼지? 하나님은 왜 저런 거 지었을까? 징그러운 거, 무서운 거.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에도 우리는 괜히 징그러운 사람이 있고 괜히 싫은 사람이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다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지으신 거거든요. 사람이 정말 지문이 하나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각양각색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답고 어떤 사람이 좋은 거고 어떤 사람이 나쁜 거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건가 사람들이 정해놓으면은 그 정해놓은 그 선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나머지는 탈락자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육으로 보면 다 탈락자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일단은 다 더러워졌어요. 다 치우쳐졌어요. 다 상해였어요. 뿐만 아니라 다 병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런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다는 거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지음바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을 우리가 좋은 거로 생각하고요. 의로운 거, 성실한 거, 진실한 거, 그리고 정말 순전한 거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그것을 좋은 것으로 놓고 삽니다. 좋은 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게서 떨어졌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로워서 하나님 되려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기쁨을 자기 만족을 원하고 자기의 소유 자기의 어떤 권세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힘은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짓밟는 그리고 남을 좌지우지하는 간섭하는 그러니까 다 내 맘대로 내 것 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그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는 어떤 거냐 소위 말하면 역적인 거예요. 뭐 우리가 아무리 이쁘게 생겼고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그 좋고 우리가 아무 재주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 역적 욕심을 가진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서로 이해하잖아요. 너도 나 갖고 나도 갖고 다 했으니까 우리 다 똑같은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런 수준에서도 계속적으로 서로 비교 경쟁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그 사람들 누군가보다 더 높아지려고 누군가보다도 더잘 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예뻐지려고 더 칭찬 많이 듣고 더 인정 많이 받으려고 우리는 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땅에서 어둠 속에서의 일이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아무리 정말 뭐든 게가 겨무든 게 보고 뭐라고 한다고 자기 거는 모르고 남의 것 갖고서 그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흉보고 서로 끌어내리고 하지요. 요새는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유출되고 또 거기에서 소문이 소문을 났고 말하자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막 흥분하고 거기에다 대고 막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그런 마음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완전한 다들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릴수록 더한 것 같아요. 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젊은 목사님들이나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그들은 저 목사님들처럼 저 어른들처럼 나는 안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역도 열심으로 또 뭔가 그 수정하면서 자기는 그러한 실패,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떠한 사람들보다 내가 저것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할 거야라고 또 그들을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고 나이가 들다 보면요. 별거 아니게 보였던 그 소위 말하면 아주 평균적인, 정상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것조차도 그게 굉장한 은혜가 필요하고 굉장한 정말 힘이라는 거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어이씨 힘줘서 뭐가 잘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큰 계획을 세워서 뭐를 애써서 뭐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는 살아보고 해보면 압니다. 근데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제대로 못 본다 해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고 있다 하지만 마땅히 볼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외모만 보지요. 내면을 못 봅니다. 우리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아는 척을 많이 해요. 자기 마음에 대해서도 내 마음은 이렇게 확 해요. 우리 마음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음침하고 가장 부패된 곳이라 그랬어요. 그냥 다 썩어 문드러져서 섞여져 있는 거예요. 골라내봤자, 아무리 자랑해봤자, 하나님에게 볼 때는 그게 다 썩은 거, 더럽혀진 거, 이미 문드러진 것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깜깜해서 무저갱 같아서 파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도 그 속에도 또 뭐가 찢기가 있고 그 속에도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막대기 넣어보세요. 어디까지 넣어야 우리 안에서 깨끗한 게 나오고 순전한 게 나오고 다 드러나나?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을 가르고 골수를 쪼개서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을 벌거숭이 되게 한다. 그분 앞에 벌거숭이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혀에 오르기도 전에 그분은 아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자신이 모른다예요. 물론 남도 모르지만 우리 자신도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아는 척을 서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남이 얘기할 때 물론 그 사람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또 내가 맞는 거냐? 내 마음은 안 그래.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막 그랬다. 나는 억울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 내 마음은 순전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정말 그러한 자기에게 대해서 제일 놀랬을 겁니다. 죽기까지 따라오리니 정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근데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첫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고백했을 때, 질문했을 때, 주여,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제 큰 소리 못 쳐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뭐 내 마음과 뭐 영혼 다 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합니다라고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면에서 베드로가 조금 눈을 뜨게 된 거죠. 조금 보게 된 거예요. 자기 내면을, 자기 수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구속제물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신다, 그것이 예언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근데 때가 되면 오셨어요. 그러나 그때도 성령으로가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오시는 지금 주님, 오신다고 했지만 언제 오실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실 일이에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 아실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구태여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주의 날이 도적처럼 오더라도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들은 낮의 자녀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미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미 지금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어둠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생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지금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 가운데 행하니까 지금 낮의 자녀니까 우리의 내면을 다 보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분별하면서 해석되면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 이상으로 알 수가 없고 깨닫게 하시는 것 이상으로 깨달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어둠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지금 벌써 오신다 오신다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그 준비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실족하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 우리가 왜 걸려 넘어지냐면은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래? 할때 걸려 넘어지는 거잖아요. 스스로의 의의를 갖고, 스스로의 어떤 자만함을 갖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사람들을 업소여기고,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할 때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빛 가운데 행함은 실족하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내 눈에 대들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빛으로 내 내면을, 내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죄 토해내기도 바빠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씻음 받고, 정말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어리석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것도 할수 없는 그런 나 자신인 그내 주제 파악을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지,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역이라 그럴까,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어주신 그 영혼들이요. 되게 어리거나 약하거나 아프거나 뭐좀 상해, 그러한 그 지체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하나님이 저보고 엄마 사역이라 그랬는데요. 엄마 품이 필요한 사람은 아기 때 필요해요. 뭐 배고플 때, 아플 때, 뭔가가 힘들 때, 세상에 다른 것 갖고 해결이 안 되고 세상에서 뭔가 그 정말 편이 없을 때, 그럴 때에 그 엄마가 필요한 것처럼 그냥 그런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 선교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은 왜다 그래요? 라고 하는 질문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영혼들이에요.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말 이렇게 뭐랄까, 악한 꾀또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뭘까, 세상의 그 길에 밟지 못하고 유능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길로 갔겠지요. 거기 가가지고 지금 성공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너는 왜 그래? 왜딴 사람 똑같은 나이에 너딴 사람은 잘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래가 아니라, 그런 우리도, 그런 당신도 하나님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고 계시고, 그런 우리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말하자면은 세상적으로 위축되고 세상적으로 피지 못해도 주 안에서 격려받고 위로받고 주 안에서 주님의 생기로 필수 있도록 이제 그거 응원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해야 자기 꿈을 이루고 뭐 높아지냐, 강해지냐 하면은, 저는 그거를 가르쳐 줄 아무것도 저는 솔직히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면 저 자신이 그런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서 있든지 쓰러졌든지,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어떤 때나 상관없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불러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나의 뜻을 내가 이룰 것이요, 너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이 아플 때 밖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외로워할 때 문제 속에서 지금 힘들어할 때 훨씬 마음이 쓰이고 훨씬 더 내가 품게 되고 훨씬 더 관심이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병신 자식에게 더 그 마음이 가고 손이 가는 거가 부모인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외모적으로 얘기하는 좀 못났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데에 유익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약하고 어리석고 없는 것과 같은 비천한 자를 택하셔서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한다. 우리가 자랑할 육체가 없으면 세상에서 못난이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해라. 우리 깨어 경성해라. 깨어 근신해라. 우리가 성경에서 근신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너희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하라고 합니다. 근신은요, 우리의 마음을 모드는 거예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이것도 관심 있고 저것도 관심 있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두어지는 것이 근신입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케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다른 거 못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다른 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했으니까 우리는 다른데 안 속했어요. 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느 교회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 다른 가르침들, 다른 어떠한 세상 것이든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는 유전이나 전통이나 그런 데서 오는 가르침이든 성령께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밀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고 그것에 귀 기울여서 너희들이 스스로 속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라는 거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에게 들으며 오직 주님만을 쫓아서 살으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가 근신입니다. 깨어있는 거는 하나님 앞에 산 자로 있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눈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한다. 이 어둠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을 낮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낮에 속했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저기 전신갑주 같지요. 전신갑주를 할 때에도 너희들이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 믿음 있습니다, 사랑 있습니다, 훌륭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거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인정함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거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는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연합, 친밀함 외에는 하나님에게 더뭐 인정받고 하는 어떤 공로나 어떤 가치가 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부모는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내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자식을 자랑스러워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픈 자식, 어려운 자식, 힘든 자식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데에 마음이 더 크신 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거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하나님하고 친밀한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바쁜 거예요. 정말 뒤통수 한번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와 매일 가까이서 사는 그 자식이 효도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효도는 자식이 가까이 있어주는 거다. 그치만 또그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요? 멀리 있는 자식이라도 성공한 자식이 또 효도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 그 부모들의 그 판단은 부모 나름대로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하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을 때왜 뽑았냐 하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제자 열두를 세웠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가지고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그러한 능력도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함께 있으려고 했어요. 왜? 함께 있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마땅히 알아야 될것 가르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구원얻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자 한 거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 그들을 지금 높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지요. 그들을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그 능력을 갖고 그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려고 한 거지요. 그러나 그보다 가장 큰 목적은 함께 있으려 하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그분은 제자들하고 같이 계셨어요. 공생애를 계속 같이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을 능력을 줘서 보낸 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혼자 가서 기도한 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은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함께 있으려고 하신 그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 오셔서 제자들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갔고 사람들은 배 타러 간 일도 있고, 이들만 보내서 파송해가지고서 능력 줘서 가서 전도하고 그병 고치고 그 귀신 쫓게 하신 일도 있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서는 그분은 언제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기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함께 살려고 하신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뭐를 제일 원하시겠어요? 나와 함께 살자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죄짓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능력도 거기서 오지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상 섬기듯 내가 가서 빌고 내가 가서 절하고 내가 가서 뭐 하고 하나님은 내게 뭐를 하시나 안 하시나가 그냥 가물가물한 거예요. 말씀을 하시나 성경은 보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닫고 내가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닌지 또 나중에 알 수가 없게 돼버리고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들을 수 있는 것이요 그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의 바램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질적인 지금 삶 속에서 체험되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체험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 어두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빛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내가 길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깨닫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그때와 뭐가 달라요? 생각은, 바램은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여 빛의 자녀여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잘 똑같이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5대째 크리스찬이다. 한국은 지금 어쩌면 6대째까지 있겠네요. 그런데 자든지 깨든지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활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영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밖에 못 깨달아요. 그들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들어야 되고 매일매일 비춤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 있다 저기 그리스도 있다 할 때 우리 왔다 갔다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너희들은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너희들이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만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다.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열매를 갖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했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곳에서 그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계시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사는 삶 성령으로 행하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거기서 맺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친히 그거를 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시는 것, 저 형제들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자.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 매일매일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일이기도 해요. 구원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입니다. 구원은 받은 선물이라 어떤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생명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우리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 빛의 열매가 뭐예요? 에베소서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것이라.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흉내내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증인이지 내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흉내를 내고 고난을 받으면서 골고다를 향해 가는 그러한 그 파레이드를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한국에서 나무를 해갖고서 그 나무로 그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한국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일본의 목사님들하고 한국 목사님들이 그거를 메고서는 지구서 저기 끌고서 그 후지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후지산이 일본의 그 영적 그 뭐라 그럴까 우상들의 근거지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끌고 갔어요. 그게 예수님 구원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흉내낸다고 막 가시 면류관에서 여기다 피를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설상 거기에서 죽었다 한들 그것으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증인되는 건 그런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정말 사랑으로서 믿음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외모하고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치와 그 사람의 무슨 뭐 모태신앙이라든지 멧돼지 그런 거 상관없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행위 의롭다함을 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런데 악인도 죽지 않게 원하시고 소자 하나를 멸망 않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활짝 열린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활짝 열렸어요. 지금 교회의 문은 도둑 들어올까봐 뭐 할까봐 밤에는 열쇠 잠그고 예배 시간 아닐 때는 열쇠 잠그는 거 많아요. 흑인이라 안 되고 허름한 옷 입어서 안 되고 우리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여행 다니다가 어떤 낯선 교회 가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낯설어요. 저는 일본에서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언어가 통해도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은 모든 사람하고 크리스천하고는 다 식구요, 다 지체고 다 형제니까 그냥 다 마음이 다 이렇게 뭐라 그래요? 활짝 열려서 다 통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방 안에 앉아서 애들이 구서는 테레비를 보면서 예배를 드려도 제 마음은 그렇게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와서 한국에 가서 한인교회에서 그 이민 예배를 보면서 한국에 가서 다 말은 알아듣는데 오히려 예수님하고 나는 구석에 뭐가 소외당한 것 같은 거를 너무나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 거기 앉아서 예수님하고 둘이서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둘이 그렇게 있으면서 열심히 주여주여 하고 열심히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일대일하고 뭐 서로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낯선 사람이나 거기에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관심도 없는 그런 걸볼때 저 경우는 제가 하나님을 보고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를 믿고 그 속에 있으니까 주님, 너무나 저 사람들이 주여주여 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귀해요 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지만은 정말 여기 낯선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아무 상대가 되지 않겠구나. 너무나 낯설겠구나. 제가 이제 아이들 그 해상관을 하러 아들 교회 갔는데 아들들은 이제 영어부를 들어갔고 저는 한국부를 들어갔어요. 이민교회에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한달 반, 두 달가량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항상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저에게 인사하는 사람, 이름 쓰라고 한 사람, 저에게 어디서 왔냐, 뭐 물어본 사람 단한 사람도 없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고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참, 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를 다루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거꾸로, 아, 내가 참,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했으니까. 정말 낯선 사람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 안에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열려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으라고 그래요? 구원받으라예요.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으라예요. 왜? 우리 인간은 다 수고하고, 무겁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다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쳐주시려 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가난하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것,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것, 그 부요는 하늘의 것, 썩지 않는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자 만들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줄수 없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도 악한 마음 안 갖고 계세요. 우리 거 뺏으려는 거 없어요. 우리를 갖다가 우리의 경력이나 우리의 이력이나 우리의 가진 거나 우리의 외모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주위에 그 이제 저희 엄마 친구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 여류 작가예요.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텐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많은 영향력을 주려고 그 사람을 뽑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가엾으니까. 그 사람이 유명하던 그 사람이 글 하나를 모르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그 무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자꾸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반주했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성가대가 뭐가 강해졌으면, 뭔가를 자꾸 우리 식으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를 택하시는데, 물론 바울도 많이 공부했고 많이 그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지금 이 성경 쓰는 편지를 쓰는 데에 결국은 유용하게 됐지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런 계산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같지 않은 게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자꾸 보여지니까 막 마치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거는 노하심이 아니라, 노하심이 이런 게 아니라, 진노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진노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로 인해서 그 쇠사슬에서 그걸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시려고, 누구든지 영생을 갖게 하려고, 누구든지 죄를 용서하시기를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보내시는 거고, 우리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오게 하려고 사는 겁니다. 형제끼리는 물론 그래요. 우리끼리 서로 그러니까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거라. 너희들이 절대로 성령으로 산다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가 비교 경쟁하면서 나 잘났다고 고집하고 넌 틀려 그거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사랑이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데, 오래 참고는 뭐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부터 해요.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너도 받아라 해요.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은 오직 그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린도 후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그 예수님과 하나 돼서 같이 있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이에요. 같이 있으려고 죽으셨대요. 같이 있으려고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나하고 같이 있고 싶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나와 같이 있고 싶다는 게 뭐예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와 같이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받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육신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은 지금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않고 그리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면서 그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지 하나님으로 경배하는지 하나님으로 높이는지 하나님으로 사랑하는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과 내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지 계속 내게 속삭이고 계신 그 하나님에게 귀 기울이고 있는지 계속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지 내 마음 구석 어디에 계신지 나의 마음의 감정적인 거는 예민하면서도 내 마음의 어느 구석에 하나님이 계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문을 두드리시는 거는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그 자든지 깨든지 함께 있으려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좀 말이 그렇지만 처박아 두고 함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분은 온갖 마음과 뜻 다 해서 우리들의 형편,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상황, 우리들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그분이 그거를 돌보시고 그거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 사람들에게 관심 있고 그들을 찾으시는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그 어려운 형편에 환란 속에 있는 그 자들을 찾으시는데 우리는 더 높은 곳, 더 편안한 곳, 더 안일한 곳, 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곳을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 못 섬겨요. 모세가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받고 환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일꾼들, 그런 형제들이 실제로 지금 지구상에 잔뜩 있는 거예요. 타락한 뭐 교회, 잘못 믿는, 잘못 가르치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을 쫓아서 그 하나님이 세우신 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섬기고 있는지 그들과 내가 고난을 더불어 하기를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독불장군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왜 뭐 떠나는 선교사가 있으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못 가더라도 지금 하나님 보내신 곳곳에서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바울도 항상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것 때문에 감옥 가고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죽음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삶으로 고난만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 기쁨도 거기서 받는 거잖아요. 그 기쁨도 같이 하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든지 자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있든지 영원에 우리가 육체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히 주 안에서 사는 그런 삶,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건 예수 안에 있는 지체도 우리가 하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있다 하면서, 너희 안에 성령이 있다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때 형제는 누구예요? 주 안에 지체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너희는 어둠에 있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해서 자기 안에 거리낌이 없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것이요 주의 영이 거기 함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서로 사귐이 있을 거라. 하나님하고 사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체들 속에서도 사귐이 있을 거라라고 놓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한다. 우리가 서로 외모로 보고 자기 중심으로 본다면 서로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이 한다. 다 거듭났고, 다새 피조물이고, 다 이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걸 힘껏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라. 너희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계속해라예요. 그만두지 말아라. 왜?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얼만큼 했으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둘 일도 아니고. 또, 솔직히, 이 지경은 점점 넓어져, 하나님이 넓히시기 때문에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너희라고 하는 그 무리는 점점 더 불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들이 제한하는 선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가고 계속 넓혀져 갈 거예요. 이걸로 됐어가 아니에요. 건물은 뭐 몇천 명 들어오는 교회면 몇천 명 들어와서 안 되면은 교회를 더 짓고 더뭐 예배를 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금 불러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성령 안에서 그 하나 되게 띠띠어진 그 지체들은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께서 계속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세상에 칭송받으니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해주셨다. 왜 칭송받아요? 세상은 싸우고, 세상은 서로 물고 먹고, 세상은 서로 비교하고, 다나 잘났다고, 나 높아지고, 나 뭔가, 나나나나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니까 세상에서도 그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송받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세속적이 아닌가, 개인적이 아닌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권면한다는 거는 서로 북돋아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잘못되고 뭐한 것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권면한다는 거는 할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겁니다. 위로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응원해주는 거예요. 서로 덕을 세우기를 하라. 덕을 세운다는 거는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성령님은 교회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사랑으로 세워나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워나가라. 서로 사랑으로 세워줘라. 저 사람 딛고 내가 서는 게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서서 나는 뒤로 숨겨진 것 같고 나는 뒤로 물러간 것 같고 상처받고 뭐 찔찔거리고 시기 질투하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세워주라는 얘기입니다. 전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교회 안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저의 역할이 참 많이 달라지는 거를 이렇게 실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교회 사역하면서 섬기던 그런 영혼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고 그들이 가정 안에서는 애들을 몇 시까지는 엄마 아빠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제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이렇게 해서 떠먹이듯이 그 사람들을 떠먹이고 섬기고 품고 하던 그런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하면 그들이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한발 물러나야 되잖아.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그들이 결혼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부모가 가서 간섭하고 지배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아기 때 하던 거를 한살 지나서 하고 두살 지나서 하면은 그게 안 되듯이 그 나이에 그건 맞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일꾼이 돼서 그들이 지금 주역이 돼서 가더라도 그래서 내가 나는 할 일이 없어가 아니에요. 또 새롭게 내 나이에서 내 위치에서 또할 일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저들을 세워주는 일이 되고 서포트하는 일이 되고 응원하는 일이 되나.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뭐 어디서든 제게 신앙적인 그 상담을 할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기도해 주세요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할때 제가 물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제가 기도하는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피차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워주라. 이 피차라는 거, 서로라는 거는 나는 나이 들어서 나는 쭉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왔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피차라는 건 서로예요. 저도 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국면에서 하나님께 또 배우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 1년생, 애가 결혼하면은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제가 진짜 시어머니 1년생이 되는 것 같이 아기를 낳으면 엄마 1년생이 되는 거다 처음 있는 일들이에요. 그것처럼 오늘은 처음 있는 날입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님만이 내가 해야 할 말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다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아니, 점점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만 하게 하소서. 그 대신 또 담대하게 하소서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저는 선교제에 나가서 죽고 싶었습니다.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정말 제 힘이 다 꺼졌을 때 그때 딱 그냥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었다 생각했어요. 어디 가서라도 그 정말 영혼에 대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계산은 됩니다. 내가 나가서 전하고 내가 다녀서 세계를 누비고서 다녀서 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기대하고 그것을 서포트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것이 정말 훨씬 더큰 일이라는 거를 아는데, 근데 우리는 어떤 게더 실감이 돼요? 내가 진짜 뭔가를 하는 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 같고 그게 남이 보기에도 일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정말 마음과 뜻과 우리의 지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분과 하나 되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그분에게 묻고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내게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하면서 사는, 내가 복된 자여, 내가 은혜 안에 있는 자여,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자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같이 먹는다 그랬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같이 동참하게 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일꾼으로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그러한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려고, 같이 사귀려고, 하나 되어 있으려고, 사랑을 나누려고, 그분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넘쳐서 흘러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우왕좌왕, 정말 우리가 탕자같이 길 잃은 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원해. 그래서 불렀고, 그래서 죽었고, 그래서 내가 너 안에 찾아왔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들려지고, 은혜의 말씀, 정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격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넘치음으로 흘러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계속 사랑한다 하시며 인내와 자비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듣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 속에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다시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그곳에 있게 하시고 정말 자나 깨나 주님과 함께 오직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을 좇으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생기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